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은 어제 자강도 룡인군 동양리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발사체가 극초음속 미사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 발사체의 이름을 화성 8형이라고 소개하며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신은 이번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실험이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제시된 국방과학발전과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 전략에 따라 무기 부문 최우선 5대 과업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런 발사로 처음으로 도입한 앰프라된 미사일 연료 계통과 발동기의 안전성을 확증했다며 시험 결과 목적했던 모든 기술적 지표들이 설계상 요구에 만족됐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특히 이 무기체계 개발이 북한의 자위적 방위력을 강화하는 데 커다란 전략적 의의를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오늘 실시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상이 승리했습니다. 기시다 전 외무상은 이날 1차 투표에서 고노다로 행정개혁상을 한 표 차이로 꺾고 자민당 총재에 선출됐습니다. 다른 후보인 다카이치 사나이 전 총무상과 노다 세이코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무득표에 그쳤습니다. 일본은 현재 자민당이 집권 여당이어서 자민당 총재가 총리직을 맡게 되며 기시다 전 외무상은 스가 요시히데 현 총리의 뒤를 이어 다음 달 4일 총리에 취임합니다. 기시다 전 외무상은 장기 집권해온 아베 신조 총리가 정권이 대기업에 혜택을 주는 경제정책으로 불평등을 야기했다며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AP통신은 전통적 미일동맹 관계 중시, 중국의 도발에 대응한 가치를 공유한 동맹과의 연대, 북한의 핵 위협 억제 등 대외 전략 부문에서는 기시다 정부가 이전 정부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군 고위 관계자들이 어제 의회 증언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결정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소규모 미군을 잔류시킬 것을 조언했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과 프랭크 맥킨지 주무부 사령관이 이날 상원군사위 청문회에서 증언한 이 같은 내용은 그런 조언을 받지 못했다는 앞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과 배치됩니다. 맥킨지 사령관은 대통령에게 약 2,500명 규모의 부대를 아프간에 잔류시킬 것을 권고했다고 답변했고 밀리 합참의장도 그런 견해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밀리 합참의장은 관련 조언을 받지 못했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위증이었는지 묻는 공화당 댄 설리반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군 수뇌부들의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백악관은 즉각 대응이 나섰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은 합참과 군의 진실한 조언을 중시하고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모든 조언에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만일 미군이 철군 시한인 8월을 넘겨 계속 아프간에 주둔했더라면 미국은 계속해서 탈레반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다수의 세계보건기구 WHO 직원들이 현지 여성들을 상대로 성적 학대를 자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WHO가 밝혔습니다. WHO 산하독립위원회는 어제 공개한 보고서에서 지난 2018년부터 2년간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에 나섰던 WHO 직원들이 현지 여성들을 상대로 80건 이상의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83명의 용의자 가운데 21명이 WHO 직원으로 드러났으며 피해자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13살에서 43살 사이 여성들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피해 여성들은 직원들이 일자리를 대가로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증언했다며 일부 학대 사례는 에볼라 대응을 위해 운영한 현지 사무소의 연결망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일부 피해 여성은 성관계 거부를 이유로 해고됐을 뿐 아니라 9명은 강간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테드로스 아드라눔 게브리에수스 WHO 사무총장은 보고서 내용이 충격적이라며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역겨운 배신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게브리에수스 사무총장은 관련 직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최우선 과제라며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갖고 WHO 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29일 수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들을 우려하며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북한이 유화적 담화를 내놓은 뒤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앞으로 있을 대미 협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국제사회에 위협이 되는 불법 행위를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내일 가끔 구름 많고 평북은 밤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17도, 낮 최고 18도에서 27도, 바다의 물결 동해는 0.5에서 1.5m 사이로 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들을 우려하며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한국, 일본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밝히며 북한에는 미국과의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킨 모이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수석부차관보는 28일 미국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들을 우려하며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이 수석부차관보는 미국 애틀랜틱 카운슬과 한국 국제교류재단이 공동으로 워싱턴에서 주최한 행사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concerned by and condemns the DPRK's recent ballistic missile launches. These launches are in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모이 수석 부차관보는 이러한 발사들은 다수의 UN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북한의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들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며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며 그렇기에 미국은 계속 특히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 파트너, 영내 평화와 번영 정착에 관심이 있는 나라들과 긴밀히 협력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길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이 수석 부차관보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미국의 최우선순위라며 이를 위해 외교적 해법을 지향하는 세밀히 조정된 실용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정부는 2018년 미북 싱가포르 선언과 남북 판문점 선언,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 등 과거 합의를 토대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o that end, we have reached out directly to Pyongyang to initiate dialogue and stand ready to meet without preconditions. It's on this basis that we hope the DPRK will come to the table.
모이 수석 부차관보는 미국이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북한에 직접 접근했으며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러한 토대 위에 미국은 북한이 협상장으로 와서 각자의 의도와 우려를 논의하고 어떠한 진전이 가능할지 탐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모이 수석 부차관보는 이밖에 미국이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대해 대북 제재를 이행할 것을 계속 촉구할 것이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이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게 국제적 감시 기준에 맞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라며 이는 비핵화 진전과는 관계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한국 전 미군 유해 수습 재개 협력을 희망하며 북한과 의미 있는 신뢰 구축 조치 모색에도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모이 수석 부차관보는 또 남북한 간 인도주의적 협력 사업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크 램버트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이 미국 시간으로 27일 밤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미국과 한국이 이 문제를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Believe me, last night, our time in Washington, after the most recent short-range ballistic missile test, there was conversation between the two. We need that conversation.
램버트 부차관보는 어젯밤 북한의 가장 최신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미국과 한국 두 나라 사이에 대화가 있었다며 북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현명한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화와 관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현재 일각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re is a misperception out there that we're not willing to talk to the DPRK and that there are strings attached to our commitment. That's just not the case. We've made it very clear at all levels that we will go.
램버트 부차관보는 미국이 북한과 대화할 의사가 없으며 미국의 관여에 조건이 있다는 오해가 있다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언제 어디서나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하겠다고 각급에서 밝혔지만 북한이 아직 응답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아울러 미국이 2018년 미북 싱가포르 선언과 남북 판문점 선언을 지키겠다고 분명히 밝힌 점은 미국이 북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국무부 한국과장을 거쳐 트럼프 정부 때 대북 특사를 지냈으며 2019년 스톡홀름 미북 실무협상에 차석 대표로 참여하는 등 한반도 문제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현재는 한일 담당으로 북한 관련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국무부 부장관은 토론회에서 북한이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계속 도발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And that's why the North Koreans keep provoking because they're trying to make us feel like the status quo can't be lived with and therefore we should do something. But that's the fundamental reality here is that unless we believe
스타인버그 전 부장관은 북한은 미국이 무엇이든 해야 하며 현상 유지를 하면 안 된다고 느끼도록 하기 위해 계속 도발하고 있다며 하지만 근본적으로 양보를 통해 더욱 나은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확신이 없다면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 대사는 바이든 정부와 문재인 정부 사이에 대북 정책이 초기에 잘 조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Where I think there was good initial alignment after the early Biden Moon summit was on DPRK policy around a set of principles that included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리퍼트 전 대사는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조기에 정상회담을 연 뒤에 한반도 비핵화, 유엔 제재 완전 이행, 대북 특사 임명 등 여러 원칙들에 대한 조율이 잘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선언, 한반도 평화 등도 두 나라가 확인했다며 솔직히 새 정부 초기에 뒤로 밀려날 수도 있었을 문제들이었지만 잘 다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하면서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잘리나 포터 국무부 부대변인은 28일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이 27일 발사한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분석했느냐는 VOA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피한 채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또한 북한의 이웃나라와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Again, this launch is in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it also poses a threat to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과의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다며 북한이 대화에 관여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포터 부 대변인은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27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을 겨냥해 말이 아닌 행동을 보이라고 말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 대해서도 같은 답변을 반복하며 외교적 해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포터 부 대변인은 김 대사가 미국의 합동군사 연습과 전략무기 투입을 영구적으로 중지하라고 요구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엔 발표할 게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북한이 유화적 담화를 내놓은 뒤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앞으로 있을 대미 협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위기 상황을 만들어낸 뒤 상대방이 양보하면 외교적 관여를 제한하는 북한의 전형적인 협상 수법이라는 지적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전 국무부 선임 자문관은 28일 VOA에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로 지난주 이틀 연속 유화적 담화를 내놓은 뒤 사흘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닝 전 자문관은 북한의 행태는 정치적 수라며 북한의 유엔 주재 대표가 유엔에서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연합군사 훈련 중단을 요구하며 연설하던 시점에 미사일을 발사한 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위기를 만들어 바이든 행정부에 자신들이 원하는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내보려는 전형적 행태라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국장도 북한의 움직임은 미한 연합훈련 중단과 제재 해제 등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 속에서 미국과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으로 관여를 원하면서 그에 대한 조건을 내걸고 있고 그 조건은 미한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것이란 설명입니다. 루제로 전 국장은 북한이 앞으로 조건으로 내걸 세 번째는 미국이 이란과의 협상에서 제재를 완화하고 핵무기 규제는 매우 적게 하는 것을 보며 비슷한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방식은 김정은 위원장이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전술 각본을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도 북한의 전형적 수법이라면서 북한은 위기 상황을 만들어낸 뒤 상대방이 양보하면 외교적 관여를 제한하는 방식을 자주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북한 정권이 남북관계 진전을 바라는 임기 말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을 역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남북관계 진전을 희망하는 것을 기회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문 대통령이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을 어떻게든 이용하려 한다는 설명입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한국의 종전선언의 제안에 합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양보를 얻어내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엇갈린 신호를 동시에 내보내는 것은 북한을 오랫동안 지켜본 이들에게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라면서 이번에도 똑같은 술수를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목적은 미국과 한국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며 북한이 말하는 적대시 정책을 미국이 철회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아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말하는 적대시 정책 중단이란 결국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략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한의 메시지는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협상에 나설 수 있고 종전선언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지 않으면 시험발사를 통해 군 역량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란 겁니다. 세이모 전 조정관은 북한이 엇갈린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모순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메시지를 강력히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김현규입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국제사회에 위협이 되는 불법 행위를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이 대화에 복귀해 진지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 9월 의장국인 아일랜드의 제럴딘 브린 네이슨 대사는 28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가장 보고 싶은 것은 한반도 비핵화라고 말했습니다.
Look, you know, to say that like other council members, like all council members, we remain very concerned about ongoing ballistic missile tests. We have expressed our view.
네이슨 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모든 핵활동을 멈추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이슨 대사는 북한의 이번 발사와 관련한 유엔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유엔 회원국 모두가 유럽연합과 유엔의 대북 제재를 엄격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모든 불법 행위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독일 정부도 북한의 이번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독일 외교부는 성명에서 북한이 안보리 대북결의에 따른 의무를 또다시 위반했으며 국제사회와 영내 안보와 안정을 위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국제법 의무를 준수하고 미국과 한국의 대화 제안을 수용하고 진지한 협상을 시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도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규탄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성명에서 영국은 계속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지역 안정을 위한 미국과 영내 파트너들의 외교적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또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약 8개월 사이 총 5번의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한국을 향한 담화 발표와 무력 시위를 번갈아하는 양상인데요. 미국은 북한의 적대적 의도가 없으며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공식적으로 발표된 북한의 무력 시위는 28일에 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총 5번이었습니다. 북한은 지난 3월 21일 평안남도 온천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고 3월 25일에는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또 이달 11일에서 12일에는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쐈고 이어 15일 평안남도 양덕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알려진 지난 1월 22일에 순항미사일 두 발 발사까지 포함하면 북한의 무력 시위는 올 들어 총 6번 이뤄진 겁니다. 특히 이달 들어 북한의 무력 시위는 한국을 향한 잇따른 담화 발표와 번갈아 이뤄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담화를 통해 주로 한국을 비난하다가 남북관계 복원 의지를 내비치더니 미사일을 쏘아올리는 혼재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4일 담화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한국전쟁 종전선언 제안과 관련해 장기간 지속되어온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선태를 물리적으로 끝장내고 상대방에 대한 적대시를 철회한다는 의미에서의 종전선언은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종전이 선언되자면 쌍방 간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과 적대시 정책, 불공평한 이중 기준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어 25일자 담화에선 남북정상회담과 연락사무소 재설치 등의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그러나 미국과 한국이 자신들의 군비 증강은 대북 억제력 확보로 미화하면서 북한의 자위권 차원의 행동을 도발로 매도하는 이중기준과 적대시 정책, 적대적 언동 등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가 없으며 대화 외교에 여전히 열려있다는 일관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5월 초 대북정책 검토 완료를 발표한 이후부터 줄곧 대북 외교와 관련해 세밀하게 조율된 실용적 접근법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2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긴장 고조를 선택하면 대응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지만 미국은 북한의 잇따른 무력 시위에 사실상 큰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에 관한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은 정상회담은 비핵화 논의에 실질적 진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검토 가능한 사안이지만 실무급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날 의향이 있다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에도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며 북한이 의미 있고 실질적인 관여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committed to the principle that dialogue will allow us to pursue our ultimate.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미국은 대화가 궁극적인 목표, 즉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는 원칙에 전념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가 없고 이를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백악관이 지난 11일에서 12일 이뤄진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 내놓은 입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카린장 피에르 백악관 부대변인은 지난 13일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우리의 대북정책은 미국과 동맹들, 파병된 군인들의 안보를 강화하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고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할 세밀하게 조율된 실용적인 접근법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Our policy calls for a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
이어 우리의 제안은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자는 것이며 미국의 외교적 노력은 변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내비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 사흘 만에 미사일을 발사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달 들어 세 번째 미사일 발사로 한국 정부의 반응을 떠보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분석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28일 북한이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위한 대화에 나설 수도 있다는 내용의 김여정의 담화가 나온 지 사흘 만에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한국 정부의 반응을 확인해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북한이 자국대사의 유엔 연설에 맞춰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발사는 김여정 부부장이 조건이 충족되면 남북 대화를 재개하고 화해 조치를 할 용의가 있다고 한 담화 발표 이뤄졌다며 북한이 요구한 한국의 이중잣대와 적대시 정책 포기를 시험해보기 위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이 경제 제재를 완화하고 다른 양보를 해주길 바라는 상황에서 한국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또 북한의 이번 발사가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의 유엔 연설과 거의 동시에 이뤄졌다며 김 대사는 연설에서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방어하기 위한 전쟁 억제력 개발을 정당화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도 김성 대사의 유엔 연설 시점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뤄진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 신문은 북한 자국 외교관이 미국의 정책을 규탄하는 동안 미사일 발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만큼 경각심을 주지는 않는다며 이번 발사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탄도미사일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분명치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또 김여정이 사흘 전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면 남북 정상회담과 종전선언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힌 담화 내용도 전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결렬 후 답보 상태에 있는 북한과의 대화가 2년 반 만에 재개될 수 있지 않겠냐는 희망을 불러왔는데 이후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겁니다. 신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점에 김성 대사가 유엔에서 대북 적대시 정책을 끝낼 것을 거듭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말하는 적대시 정책은 일반적으로 미한 연합군사훈련과 한반도 주둔미군,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유엔의 제재를 지칭한다고 설명했습니다. CNN 방송은 이번 발사가 신체호함으로 명명된 한국의 3,000톤급 잠수함 진수식을 앞두고 이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달 들어 세 번째며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발사를 거듭 규탄하며 관련 문제에 대한 외교적 접근을 촉구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폭스뉴스는 바이든 행정부 관리를 인용해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김여정의 담화로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대해 낙관론이 일던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같은 날 북한 대사는 유엔에서의 연설을 통해 미국의 위협에 대한 자국의 전쟁 억제력 개발을 정당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금지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단거리 발사에 대해서는 북한의 추가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은 어제 발사한 미사일이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공개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재원 분석을 토대로 북한의 신형 미사일이 개발 초기 단계로 실전 배치까지는 상당 기간 걸릴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9일 국방과학원은 28일 오전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첫 시험 발사라면서 처음으로 도입한 앰플화된 미사일 연료계통과 발동기의 안정성을 확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앰플화는 액체 연료를 주입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기술을 뜻합니다. 미사일 발사 직전 연료를 주입하는 시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기존 주입식 액체 연료 공급 방식보다 신속한 발사가 가능합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능동 구간에서 미사일의 비행 조종성과 안전성을 확증하고 분리된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의 유도 기동성과 활공 비행 특성을 비롯한 기술적 지표들을 확증했다며 시험 결과 목적했던 모든 기술적 지표들이 설계상 요구에 만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개발을 공언했던 새 무기체계입니다.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코스를 바꿔가며 활강하는 게 특징으로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이 개발했고 현존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평가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극초음속 그 비행체들이 워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 요격망을 또 쉽게 회피할 수 있고, 게다가 이제 순항미사일처럼 이제 뭐 요리조리 회피 기동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공망을 취약한 쪽으로 비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워낙 속도가 빠를 뿐더러 이제 기동성이 워낙 좋으니까 요격하기가 좀 어려운 무기체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공개한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 탐지된 속도 등 재원을 평가해 볼 때 개발 초기 단계로 실전 배치까지는 상당 기간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보통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낼 때 극초음속 미사일로 평가하는데 미한 정보당국의 탐지된 속도는 마하 3 안팎에 머물러 개발 초기 단계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참은 또 현재 미한 연합자산으로 탐지와 요격이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초기 단계를 넘어 완성된 극초음속 미사일이 실전 배치되면 이 같은 평가도 달라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했는데 이는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이 아니라 탄도미사일에 기반한 극초음속 활공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지난 1월 8차 당대회 때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 개발이라고 한 언급도 이런 추정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극초음속 활공체는 추진체는 탄도미사일과 같은 로켓 엔진, 그리고 탄두부는 날개가 달린 활공 비행체로 구성돼 정점 고도까지 상승할 땐 탄도미사일처럼 보이지만 이후 추진체로부터 분리된 비행체가 목표물을 향해 활강할 땐 순항미사일과 유사한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한국 정부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북정상회담과 종전선언 논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무기 개발에 대한 이중기준 철회를 대화의 조건으로 내건 담화를 낸 지 사흘 만에 이 같은 신형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선 데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9일 KBS 라디오의 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김 부부장의 이중기준 언급은 북한의 무기 개발을 위해 포석을 깔아놓은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은 다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중의적으로 봐야 한다며 지금 단계에서 북한의 의도를 단언할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엽 교수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8차 당대회가 제시한 국방과학발전과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의 전략무기 부문 최우선 5대 과업 중 하나라며 북한은 자기들의 시간표대로 무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은 이미 이런 로드맵 갖고 계속 가고 있어요. 그 계획대로 하는 건데 어쩌면 이 김여정에서는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본인의 명분과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지 우리를 무슨 실험하고 이런 건 의미는 아니죠.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김여정 부부장 담화를 통해 협상 의지를 보였지만 향후 지속적인 핵능력 고도화 행동을 통해 미국과 한국을 압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도 협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협상의 문을 열어놨지만 핵능력 고도화와 특히 전술핵과 관련된 행동들, 국방 현대화라는 명목으로 활동들을 계속 할 것 같고요. 다만 자발적 모라토리움, 이미 자기들이 약속한 핵실험, ICBM 발사, 그다음에 핵 확산 이런 것들은 준수하는 이중 전략을 지속을 할 것 같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유엔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이어지면서 김여정 부부장 담화에서 언급된 종전선언 논의는 한층 어려워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남북정상회담 카드는 북한이 향후 자신들의 신무기 개발 시험에 대한 문재인 한국 정부의 반응을 보면서 활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종전선언의 파트너가 남북만이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종전선언에 동의해줄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요. 다만 북한의 기준으로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뜻을 잘 이행한다 이런 판단을 할 경우에는 정상회담을 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신 센터장은 북한이 이 과정에서 미한 간 이견을 유도함으로써 양국 공조를 약화시키는 효과도 함께 거두려는 의도가 깔려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북핵수석대표인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리샤오밍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북한이 어제 시험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양측이 오늘 진행한 화상협의에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최근 북한의 담화 등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노 본부장은 상황의 안정적 관리 필요성과 조속한 대화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중국 측의 건설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류 대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그간의 한국 측 노력을 평가하고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통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국방부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하고 방어태세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또 양국군이 최근 북한의 핵도발 상황을 가정해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을 한 사실도 밝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이 미한연합군이 한국을 방어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지속 유지해 나간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28일 제20차 미한통합국방협의체 회의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양측 대표단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어 양측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하고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방위태세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러한 변화 속에서 외교와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미한 군 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역동적인 영내 안보 환경 속에서 핵, WMD, 미사일 등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맞춤형 억제를 강화하는 연합 억제와 대응 개념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핵과 재래식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운용 능력을 운영해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성명은 밝혔습니다. 또 한국은 북한의 위협 억제와 대응을 위한 한국군의 핵 WMD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양국 군 당국이 이번 회의를 계기로 미한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을 실시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 TTX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도발 수단으로 사용하는 징후를 포착한 상황을 가정해 버리는 모의 검증을 말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또 미한 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평화와 안보의 핵심 축임을 재확인하고 이를 심화 확대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양측은 2021년 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이 미한 연합 방위태세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성명은 밝혔습니다. 또 새로운 위협에 효과적인 공동 대응을 보장하고 자유롭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우주 등 영역에서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또 양측이 3국 공동의 안보 이익에 기초한 미한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으며 양 대표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유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군 당국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해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전작권 전환 실무단 회의를 통해 미래연합사령부로의 전작권 전환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에 공감했다고 성명은 밝혔습니다. 27일부터 28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 미 국방부에서는 시타르트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 멜리사 달튼 전략기획능력차관보 대행이 한국에서는 국방부 김만기 국방정책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양측은 이번 회의가 미한동맹의 굳건한 결속력 재확인, 양국 간 공조 강화, 미한연합방위태세 제고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말 한국에서 개최될 제53차 미한안보협의회 SCM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거두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동안 운항이 관측되지 않았던 북한의 유조선들이 최근 남포 유류하역 항구를 드나들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석탄 항구에서도 활동 재개로 보이는 움직임이 확인됐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6일 북한 남포 앞바다의 한 지점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약 70m 길이의 선박 한 척이 포착됐습니다. 이 선박이 자리한 곳은 육지로부터 약 150에서 200m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로 과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이곳에 해상 유류 하역 시설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유조선으로 추정되는 이 선박은 이곳에서 유류를 하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 중순까지만 해도 해상 유류 하역 시설에서 많은 유조선들이 포착됐지만 이후 급감하기 시작해 최근까지 이곳에 머무는 선박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실제로 올해 초부터 6월 초까지 위성사진을 통해 이 시설에서 포착된 유조선은 단 한 척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7월과 8월에 이 시설에 정박하는 유조선이 조금씩 포착되기 시작했고 9월에는 28일까지 총 4척의 선박이 머물다가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달 1일에 발견된 유조선은 길이가 100m로 코로나 사태 이전에 종종 목격되던 대형 유조선과 크기가 비슷했습니다. 해상 유류 하역 시설에서 포착되는 유조선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북한이 선박을 통한 유류 반입 활동을 재개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최근 공해상에서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선박들이 다시 포착되기 시작한 것과 맞물려 이런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영국 국방부는 지난 26일 동중국해에서 대북 제재 위반 선박들의 증거를 확보해 유엔 집행조정실에 영상과 사진 증거를 제공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유류 반입에 상한선을 정한 상태로 과거 북한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동중국해를 포함한 공해상에서 다른 유조선으로부터 유류를 환적받곤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남포의 해상 유류 하역 시설을 드나드는 유조선이 급감하면서 공해상에서 포착되는 유조선의 숫자도 덩달아 크게 줄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선박들의 석탄 관련 활동도 최근 재개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목됩니다. 북한 남포의 석탄 취급 항구는 불과 몇 개월까지만 해도 운영이 되지 않는 듯 회색 바닥을 드러냈고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달 들어 최소 4척의 선박이 3, 4일씩 정박한 뒤 떠난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일부의 적재함은 석탄으로 보이는 검정색 물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남포 인근의 또 다른 석탄 항구인 송림항에도 이달 들어서만 5척의 선박이 드나든 것으로 확인돼 지난해 8월 이후 끊겼던 선박들의 입출항 활동이 다시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등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 결의를 통해 석탄을 포함한 북한의 모든 광물의 수출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들 선박들이 석탄을 싣고 다른 나라로 향한다면 이는 대북 제재 위반입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28일 청년들의 사상 단속을 강화하는 청년 교육 보장법 채택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부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은 세계 인권 선언이 명시한 인권의 필수 요소로 정부로부터의 고립은 암울한 미래를 자초할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토마스 오야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은 28일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이날 청년 교양 보장법 채택을 논의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유엔이 명시한 국제 인권 규범을 강조했습니다. 정부에 대한 개인의 권리는 세계인권선언 19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조가 명시한 표현의 자유 권리의 필수적 부분으로 북한 주민들은 교육권과 함께 정보 접근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런 자유로운 정보 접근 보장은 개인들, 특히 어린이와 청년의 인성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한 삶의 영역을 확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북한은 그 어느 때보다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됐고 정보 접근에 대한 규제도 악화됐다며 이는 우려스러운 것으로 우리는 북한 정부의 진로를 바꿀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그러면서 고립은 디스토피아로 세계적으로 상호 연결된 세상에서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지도부가 청년 등 주민들의 외부 정보 접근을 차단하고 고립을 자초하는 상황을 지상 낙원인 유토피아의 반대어인 디스토피아, 즉 현대 사회의 부정적 측면이 극단화한 암울한 미래상에 비유해 경고한 겁니다. 호주 대법관 출신인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도 VOA에 보낸 이메일 답장을 통해 비슷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청년 교양 보장법 채택을 논의한 28일이 국제 보편적 정보 접근의 날임을 상기하며 한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청년들도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내 인권 침해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접근할 권리를 명백히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이런 권리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촉구한 것이라며 그러나 유엔과의 협력은 북한 정부와 관리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좌절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말하는 건 북한 지도부가 주장하는 반동 사상과 문화가 아니라 순전히 진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에서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유엔의 조사 결과를 북한과 다른 모든 곳의 청년들에게 알리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영국과 한국 정치권에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지도부가 청년들의 한국 영상물 접근을 차단하는 등 사상 통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데이비드 알턴 영국 상원의원은 28일 VOA에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강압적인 청년 사상 개조가 장기적으로 정권의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알톤 의원은 북한 지도부가 정보 접근보다 선정과 순회의 결합에 의존하고 있다며 언젠가 댐이 터지고 북한 정권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을 부정했는지 북한 주민들이 알게 되면 이념과 정신을 지배하려는 이런 강압적인 시도에 대한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알톤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해야 할 일은 북한의 정보 봉쇄를 허물고 세계 모든 시민의 정보 접근 권리를 주창한 세계인권선언 19조에 담긴 권리를 강력히 주장하는 노력을 계속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0대 청년으로 지난 6월 한국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 당수에 오른 이준석 대표도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지도부가 청년교양보장법과 인간개조론 등 청년들에 대한 사상과 정보통제를 강화하는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며 이는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가지고 아마 그것을 북한이 막을 수 없는 형태로 갈수록 그런 조류는 강화될 것이다. 결국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있어서도 결국에는 담장 위를 날아다니는 전파가 역할을 했던 것처럼 저는 북한에서도 기술이 그런 어떤 장벽을 허무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 법으로 절대 막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상회담 하느냐, 정상회담 어떻게 하느냐, 몇 번 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대북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북한의 변화가 어느 정도 일어났느냐, 북한 인민들의 삶이 어떻게 개선되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6차 세포비서대회에서 청년동맹사업에 대한 인간개조론, 교양개조 등 개조를 무려 9번이나 언급하며 당이 청년들의 옷차림과 머리단장, 언행을 늘 교양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었습니다.
청년교양 문제를 당과 혁명, 그리고 조국과 인민의 사활이 걸린 문제, 더는 수수방관할 수 없는 운명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북한 지도부는 이후 관영 매체들을 통해 청년들의 사상 개조를 강조했으며 28일 최고인민회의가 14개 5차 회의를 열어 청년교양보장법 채택을 토의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의회 도서관이 지난 2년 동안 진행했던 북한 자료 디지털화 작업을 북한 정기 간행물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4,000권이 넘는 310여 종의 휘기 북한 잡지를 원본 그대로 웹사이트에 올려 일반에 공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의회 도서관이 오는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북한 정기 간행물 전체에 대한 디지털화를 진행합니다. 지속 여부가 불확실했던 지난 2년간의 프로젝트를 3년 연장해 그 대상을 도서관이 소장한 모든 북한 잡지로 확대했습니다. 기사 검색을 돕는 기존의 색인자료 전산화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의회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웹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희귀한 북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미 의회 도서관 한국관은 이미 지난 2019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2년 계획으로 북한 정기 간행물 132종 3,987권에 대한 디지털화 작업을 마쳤습니다. 북한 저작물에 대한 재산권 권리가 50년까지 보호되는 것을 고려해 1948년에서 1964년 사이에 간행된 자료로 한정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2차 프로젝트를 통해 1965년 이후 현재까지 발간된 나머지 180종 1100권에 대한 디지털화가 이루어지면 총 312종 14,087권 33만 쪽에 달하는 북한 정기 간행물 전체가 의회 웹사이트에 원본 그대로 업로드됩니다. 미 의회 도서관이 방대한 북한 자료의 색인 전산화에 이어 디지털화 작업까지 추진하게 된 데는 아시아 자료실에서 26년간 근무해온 한국에 사서 소니알리 씨의 노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북한 자료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시고 또 자료들이 전쟁을 겪고 난 자료들도 있어서 사실 헐기 시작했고 또 종이질이 안 좋아서 또 헐기 시작한 자료들이 있거든요. 근데 또 하나 문제는 이런 자료들을 어디서 다시 구할 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10년이 넘도록 준비를 해오다가 사실 전 기대도 안 했었는데 도서관 쪽에서 먼저 3년 예산을 세워주셨네요. 그걸 보면 저희 도서관의 북한 잡지에 대한 역사적인 귀중성, 가치성, 희귀성에 대해서 도서관에서 인식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죠.
소니알리 씨는 지난 2010년부터 자료실에 쌓여있는 북한 출판물을 종류, 주제별로 분류하고 색인 목록을 전산화하며 꾸준히 디지털화를 준비해왔습니다. 2018년에는 북한 잡지 21종에 대한 색인 전산화를 마무리해 웹사이트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 사이 한국 국립중앙도서관과 협력해 유일본으로 남아있는 한국 고서들에 대한 복원, 보전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북한 자료 관련 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못했던 의회 도서관 측은 2018년 말 소니알리 씨의 거듭된 요청을 받아들여 이듬해 회계 년도부터 2년간 1차 디지털화를 기획했고 최근 이를 3년 연장해 2024년 회계 년도까지 북한 정기간 행무를 100% 디지털화하기로 했습니다. 미 의회 도서관 아시아 부서의 치우 사서장은 27일 BOA에 북한 자료를 입수하려는 미 의회 도서관의 의지가 전 세계 연구자들에게 필수적인 자원이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소장품을 구축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The act of digitizing all these North Korean records is rather historical. One of the things the CIA was doing was collecting information.
또한 300종이 넘는 북한 정기간 행물은 학자와 정책 기반자들의 북한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왔다며 전 세계 학자들이 어디서나 이들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향후 3년간의 디지털화 작업은 북한 연구에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소니알리 씨는 북한 문제가 주요 국제 현안으로 등장하면서 북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이들이 많아졌다며 디지털화를 통해 도서관 자료실 장비인 북트럭에 북한 자료를 한가득 실어 대출하던 수고를 없애고 마모가 심한 1940에서 1960년대 원자료는 고서 보관함에 그대로 보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화를 거쳐 대중에 공개되는 북한 정기 간행물에는 천리마, 조선수산, 조선예술, 조선미술, 조선영화, 조소문화, 인민, 평화와 사회주의 재문제, 인민교육, 인민보건, 국제평론, 당 간부들에게 주는 참고자료, 인민들에게 주는 자료, 선전원들에게 주는 담화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의 안드레 슈미트 교수는 26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냉전 시기 미 중앙정보국이 폴란드, 체코, 옛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를 통해 입수한 북한 자료들은 이후 대중에 공개된 이후에도 접근이 어려웠다며 이를 디지털화하는 작업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Scholars had to travel around the world. They couldn't look at absolutely everything because the Library of Congress hasn't been able to catalog everything.
So 지난 2012년 4월 35명의 동료 학자들과 함께 제임스 빌링턴 당시 의회 도서관장에게 북한 자료 전산화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던 슈미트 교수는 학자들이 북한 자료를 연구하려면 전 세계를 여행해야 했고 미 의회 도서관 자료도 한동안 목록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전체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디지털화를 통해 학자와 일반인 모두 자기 집 책상에서 자료에 접속할 수 있게 된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미 의회 도서관의 한국 사서는 미 의회에서 그리고 미국 내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얼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아시아 밖에서는 제일 큰 한국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하고 그리고 그 자료들을 세계에 있는 한국학하시는 학자분들, 연구자들이 쓰실 수 있도록 거기에 부합되는 프로젝트를 키우고 계획하고 하는 것이 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하나가 한국 자료들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이었죠.
소니알리 씨는 지난 5-6년 동안 북한 관련 관심 분야가 이전보다 훨씬 다양해졌다며 핵무기와 정치 부문에 집중돼 있던 자료 수요가 북한의 교육, 보건, 건축, 패션, 영화, 예술 등 일상생활과 좀 더 가까운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기간 행물에 대한 작업이 마무리되면 1940에서 1960년대 북한 서적에 대한 디지털화를 진행하는 것이 다음 과제라며 그때까지 주제별 정리와 색인 기록의 수정 보완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 도서관은 4천만 권의 서적과 470개 원으로 된 인쇄물, 7,700만 점의 필사본, 전 세계에서 발행되는 각종 전기간행물 등 1억 7,100만 점의 자료를 보유한 세계 최대 도서관입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먼저 북한 날씨, 지구촌 오늘, 여성 언론인 대담 로이터 통신 선임 기자 안드레아 셜랄 편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72년 9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지 23년 만인 1972년 9월 29일 중국과 일본이 정식으로 수교를 합니다. 중국 수상 저우원 라이와 외상 지펑페, 일본 총리 다나카 카오에이와 외상 오히라 마사요시의 이름으로 양국 국교 정상화에 관한 공동 성명이 발표된 것입니다. 다나카 총리는 1972년 9월 25일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해 29일까지 저우원 라이와 회담을 가진 끝에 이 같은 결실을 얻게 됐습니다. 공동성명은 일본 측은 과거에 일본국이 전쟁을 통해 중국 국민에게 중대한 손해를 준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한다. 일본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비정상 상태는 이 공동성명이 채택되는 날로 종료된다. 일본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승인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대만이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의 일부임을 재차 표명한다. 일본 정부는 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일본국에 대한 전쟁 배상 청구를 포기한다. 양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중일 국교 정상화는 불과 4일간 교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913년 9월 29일 디젤 엔진의 발명가 루돌프 디젤이 실종됩니다. 영국행 증기선을 타고 가던 디젤은 밤사이 행방불명됐고 그리고 10월 10일 네덜란드 어선에 의해 북해바다에서 시체로 발견됩니다. 당시 사인은 특허권 시비로 인한 자살로 결론났지만 사망 당시 타살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고 독일 정부가 경쟁국으로의 기술 유출을 우려해 암살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디젤은 1858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 독일 뮌헨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폴리텍 기술대학을 졸업하고 1893년 합리적 열기관의 이론과 구조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이 논문에 디젤 엔진의 초석이 되는 연구가 담겨 있으며 같은 해인 1893년 루돌프 디젤은 관련 기술로 특허를 받았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